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힘찬 유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난 별로 받은 게 없는데 그럴까요? 자, 첫째 무슨 선물을 받았죠? 구원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선물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고난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 고난이 무슨 선물일까? 자, 우리 한번 이치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에게 통증이라는 감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과로를 하면 사람마다 각기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입술이 툭툭 터집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서 사인이 오는 거죠. 그만해라,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 안이 막 펑펑 뚫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안 되는데 경고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인이 없으면 사람이 이 욕심이 끝이 없고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과로사죠. 제일 과로사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특별히 40대 제일 과로사가 많죠. 그게 한계를 넘어서 그래요.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글에 보면 어느 소록도 같은 이제 나환자들이 계신 곳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무는 그 병에 걸려 어느 소년이 방문객들을 여기저기 안내를 하다가 창고 안을 좀 들이다보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년이 문이 안 열리니까 거의 괴력에 가까운 힘을 발휘해서 문을 비틀어가지고 열었어요. 근데 그 문에, 문고리에 이 소년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나환자들이 갖는 그 병의 가장 그 사인이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죠. 감각이 없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병을 영적인 병으로 취급을 해서 나병이 걸리면 의사에게 가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병이 갖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 상징성의 가장 메인 특징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 우리 영적인 상태가 죽으면 고통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해서 살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증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사인을 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게 구원이라는 선물과 둘째는 고난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즐거워하라 이런 역설적인 얘기를 선언하고 그 고난의 즐거움을 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13절을 보십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그랬죠?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야 되는가? 첫째, 이 고난을 경험하는 자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그 고난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이 두 가지를 설명하죠. 첫째는 고난이,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나 애매히 받는 고난이 더 많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이 거대한 모순과 악의 구조 속에서 늘 손해봐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 경우들이 오늘도 이 하루 속에 또 벌어질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때 그렇게 억울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두 가지를 설명해요. 첫째는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구나. 자, 몇 절입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런 고난을 그렇게 억울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이 올 때 이거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스구나, 기회구나.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딱 고난이 왔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어떤 인식으로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스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자기 자신의 그 애매히 당하는 환난, 고난, 풍파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천사와 세상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미말에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구경거리가 뭡니까? 구경거리는 딱 하나, 거기 진의가 뭐냐, 뜻이 뭐냐, 가치가 뭐냐, 관계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딱 하나 남는 거, 볼만하구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게 뭘까? 이렇게 진리나 어떤 가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볼만하구만. 쇼하고 있네. 이렇게 밖에는 취급을 안 합니다. 그게 구경거리예요. 그 어느 마피아 조직이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마피아 이제 조직원이 하나 붙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조직의 전모를 좀 파헤쳐야 되는데, 워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청문회 같은 청문회가 열린 겁니다. 그 마피아 조직원을 하나 놓고.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정말 전모를 드러내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은 묻질 않고 전부 흥미거리들만 묻는 거예요. 너희 두목은 보수를 얼마나 받냐? 이런 거. 또 만약에 배신하면 그땐 조직에서 어떤 처벌이 나오냐? 뭐 이런 거. 몇 단계 계급으로 돼 있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건의 전모를 파헤치기 위한 어떤 중요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마피아 조직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흥미거리들, 이런 것만 물어요. 계속. 그러니까 신문을 봤던 조직원이 점점점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열받아가지고 탁 하는 말이, 그 한마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경거리인 줄 알아! 소리를 빽질러요. 그게 구경거리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취급을 늘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유혹이 뭐냐면 같이 칼을 뽑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본 줄 알아? 가만히 있었더니 나를 등신 취급해? 이러면 이제 같이 도찐개찐 되는 겁니다.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생각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아, 이때야말로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썩 내키지 않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다. 두 번째는 자, 성경을 좀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19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두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사람은 별 수 없어요. 애라도 감기 걸려봐야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그 고난의 풀무 속에서 내가 정말 마지막 붙들어야 될 게 뭔지 그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 나한테 이게 제일 중요했구나. 이제 인생을 살만짝 사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를 때는 돈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인 줄들 알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들 하고 살아요. 그래서 돈 하다가 이제 돌아버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정말 돈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일까요? 진짜 인생을 아는 사람들은 야야 돈 걱정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사람한테 한번 시달려 봤냐? 직장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참 묘한 방법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데 가장 주로 드는 채찍이 뭐냐면 인생 몽둥이입니다. 사람으로 사람을 만들어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기막힌 역사예요. 야곱. 야곱이 얼마나 악착 같은 캐릭터를 가진 존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뭘로 만들죠? 결국 라반의 집에다가 14년을, 20년을 썩게 만들고 야곱보다 한술 더 뜨는 사람에게 붙여놔요. 야곱이 잘 속이잖아요. 근데 야곱을 속이는 사람한테 갖다 놔요. 인생 막대기로 인생을 만들어가요.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생 사울이라는 정적이 그를 자객을 보내고 덫을 놓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치인으로 만들어져 가요. 그런데 정말 다윗을 만들었던 것은 사울도 역할을 했지만 왕 위에 올라서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의 반역을 겪어요. 어느 자리까지 내려가냐 하면 그 노인이 된 다윗이 미친 척을 하고 수염에 침을 그적거리면서 맨발로 울며 불며 광야를 헤매기까지 만들어요. 그리고는 블레셋 적군에 들어가서 식객 노릇을 잠시 하죠. 얼마나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갑니까? 인생 막대기를 들어서 다윗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애매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절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인생의 해석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고생이 없었다면 내가 인간 됐을까?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본질만 남게 만듭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백을 남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오죠?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가장 첫 번째 천병의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생 막대기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애를 먹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그 자녀들이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가 나 만들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매일 술 먹고 남편이 들어와서 애 먹이죠. 그 남편이 여러분들 만들려고 그렇게 몸에도 맞지 않는 술을 먹어 가면서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고생들을.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한테 참 미안하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고쳐지는 게 제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정금으로 나오게끔 모든 환경의 풀무 속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갖는 두 번째 유익이에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고난에 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로다. 미쁘신 창조주께 뭐해요? 의탁할지로다. 자,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매우 큰 유익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배워요. 우리는 이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은 딴 게,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나를 의존하고 통계와 확률을 믿고 보이는 걸 신뢰하는 삶의 양식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매일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밟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질긴지 계속 올라와요. 이건 매일 벌초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추석 때만 벌초하는 게 아니라 이 교만이라는 것은 내 속에 이게 내 생의 본질이에요. 매일 잘라내야 돼요. 매일 밟아야 돼요. 그런데 고난이, 아픔이, 시련이 한마디라도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신음소리라도 내게끔 돼 있어요. 그분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첫째 아담의 생리는 자존하려는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삶의 경향들입니다. 그 둘째 아담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만 의존하여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명한 발언 중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소위 말하는 폼 잡고 애헴하는 거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분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그분만 바라도록 만드는 게 거룩이에요. 신부의 정절은 가장 큰 거룩 아닙니까? 남편에게만 순정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는 말은 난 너밖에 모른다 그 발언이에요. 너도 나밖에 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양식이어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발언이에요. 오늘도 우리 속에 떠밀려오는 쓰나미 같은 수많은 파도, 환란, 고난, 위기 이것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뭐 정말 우리 용어로 쫄지 마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예요?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구나. 내가 애매히 고난당하는 걸로 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구나. 내가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부터 범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자는 반드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유혹이 늘 자기가 대처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수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정금같이 만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러면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깨져나가야 돼요. 이거를 자기 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내가 잘게 잘게 부서져 나가야 보배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부서지는 싸움에 걸린 자기 인생을 걸지 않고 자꾸 자기 이 질그릇을 조금은 은맥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금맥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 애가 좀 척척 붙어주고 남편은 때마다 좀 승진 좀 해주고 이게 질그릇에 사는 목적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왜 질그릇입니까? 왜 거기다 보배를 담았습니까? 그 질그릇이 완전히 부서져야 우리 속에서 예수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금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금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근데 자꾸 내가 정금이 된다 그러죠. 내가 없어져야 정금이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요? 이걸 반복을 해야 외웁니다, 여러분들. 벌써 기억이 아물아물하죠? 예.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만 의존하게 만들어. 그게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즉 그 말은 난 너밖에 모르니까 너도 나밖에 몰라야 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의 호소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복된 주의 약속이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난을 정말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이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게 하시고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